마태복음 17장 5절과 6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아멘. 우리가 16장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변화산 사건인데 지금 읽은 본문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 나왔던 두 가지 내용들은 공통적인 방식으로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고 대화하시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이후에 주님께서 무언가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여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여기 지냅시다 하는 예수님과 제자 사이, 베드로 사이의 대화가 나오고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만 이 변화산 사건은 중간에 조금 독특하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에 나왔던 다른 사건으로가 좀 다른 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 선포하시는 것만 나왔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비록 본문이 두 절밖에 안 되지만 뭐 언제나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인지라 이 두 절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5절 앞부분에 보시면 장면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화하셨잖아요.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예수님만 변화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변화산에 있었던 장면 자체도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선 5절에 보시면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빛난 구름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 빛난 구름이 등장을 했고 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장면들은 구약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갔을 때에 하늘에 구름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우레소리가 나고 천둥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를 하시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우리는 차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당신만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우레소리 가운데 이렇게 등장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 그래서 쉐키나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면도 상세하게 기록하진 않았지만 시내산에서 나타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쉐키나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제자들이 변화산에 왔는데 다 변한 겁니다. 제자들만 빼놓고 다 변한 거죠. 예수님도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고 또 그 장소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죠. 두 번째 변화가 나타난 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장면이 변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용을 보시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좀 다른 그런 양상이죠. 예수님께서는 변화된 모습만 보여주셨을 뿐 어떤 말씀을 선포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뒤에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비록 짧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 내용은 변화산 사건도 앞에 있던 사건들도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선포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이 선포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겁니다. 창세전부터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셨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틀리지 않죠.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로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베드로가 뭘 알겠습니까? 베드로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베드로가 선포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백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기 때문에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죠. 참고로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아버지와 아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관계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보다 나중에 생겼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또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고 이런 관계를 자꾸만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로 자꾸 적용을 하려고 하는 때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들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뿐이지 인간 세상의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 다른 표현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인간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것뿐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셔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내용이 복음서 안에는 세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세례받으실 때 등장을 합니다.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포가 주어질 때는 언제냐면 이제 어떤 분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박사 논문을 쓰면서 이 주제로 논문을 쓰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그런 순간들,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고 친히 이렇게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할 때 보면 여지껏 그냥 사셨던 것이 아니라 사역을 시작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변화사 사건을 보면 이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고 뒤에 아까 설명드렸던 이방인들이 찾아온 사건은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그 구원을 소망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시점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선포하신다.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이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실 때에 이전과는 다른 아주 전환점이 될 만한 그런 계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정리하면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용은 5절 끝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선포하셨던 내용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아주 단순한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사실은 이렇게 하면 직접 말씀하지 않으셔도 성도라면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알고 있는 말씀을 어찌 보면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수님께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조금만 현실 속에서 그 장면 속에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 의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현실 놓게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온전한 가장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건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을 들으라고 선포하십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받드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요.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밤모섬에 있던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의 모습을 보거든요. 천국을 다 봤더니만 제일 처음에 보이는 장면이 예배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수많은 존재들이 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장면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본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와 더 많은 무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면도 보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장면도 본 거예요. 만약에 성자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셨겠죠. 가로막으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성자께 예배 드리는 것도 가만히 보고 계시고 인정하신다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현실만 놓고 생각해 보면 지금 변화산에 누가 있죠? 베드로가 처음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초막을 몇 개를 짓자고 하나요? 세 개를 짓자고 하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장면에 베드로가 누굴 보고 있냐면 예수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구약의 선지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구약의 말씀을 들으라. 모세의 말을 들으라. 엘리야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은 야 구약, 아 그것도 당연히 내가 너에게 주었던 말씀이고 진리지만 그거 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천치가 아니어도 바보 천치라 하더라도 베드로가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야, 그 장면에 하나님도 계셨고 선지자들도 있었고 예수님도 계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도 안 하시고 선지자들 말을 들으라고도 안 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보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타당하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장면 안에 있는 제일 어찌 보면 소소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자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은 자기 자신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신 건 사실 현실 쪽에서는 어떤 게 제일 강한 의미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할 때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신문아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부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옳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 들으라고 했으니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또 지금 이 변화산 바로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랬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예수를 붙잡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리잖아요.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건 좀 격하게 표현하면 잘 알지 못하고 깝죽거리는 겁니다. 온전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고백한 게 아무리 훌륭해도 그거 말고 네가 생각할 때 이게 교회에 도움이 되고 주님께 합당한 것 같아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는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변화산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직 안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고 이후에 7절부터 이제 내일 보게 될 7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잘 새겨 듣고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들도 잘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설명한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신앙 고백했던 것, 또 주님을 불신앙으로 붙잡았던 것,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은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깨닫거나 잘 믿음을 갖거나 이랬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신앙 고백도 잘 모르면서 한 것, 예수님이 변하신 모습을 보여주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떤 모습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너희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13절까지 다 보지는 않았지만 변화산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도 나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들었죠. 엎드립니다.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본성적인 반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니까 누가 그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인데,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것 말고 다른 반응은 없어요. 원래는 어떻게 반응해야 맞을까요? 구약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임자셨어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무엇을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기본적인 반응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저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거는 뭘 잘 모르면서 했던 고백이네요. 지금 보니 저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지러 가면 안 된다고 붙잡았는데, 또 여기다 초막이나 짓고 살자고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 또 내가 바라는 거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런 반응을 안 합니다. 왜 그런 반응이 없을까요?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지금부터 변한 사건이 지나고 이후에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셨는데도 예수님 말씀을 잘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꿈꾸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보고 언제나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다 변화받았지만 이 장면 자체만 놓고 보면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아무리 계시를 주어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처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했지만 우리는 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다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꼭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나도 세우고 섬기는 자가 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모습으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적어도 요 순간만큼은 이 장면에 나오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응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잘 기억하고 깨닫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하여 온전하고 아름답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담대하게 잘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한 아버지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귀한 계시를 주시고 주님이 누구시며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령하시는 내용을 듣습니다. 비단 당시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들은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이 말씀을 주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듣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선포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주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잊어버리거나 혹은 주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순종하는 모습들이 자꾸만 옅어질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한 장